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워싱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 격퇴를 위한 68개국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3월 22일과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SI의 거점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함께 자금과 무기, 전투원 보강을 차단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ISI를 격퇴하기 위해 계속해서 외교적 지도력을 발휘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인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 당시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의회, 언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미국의 USA Today 신문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5%가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4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6%,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55%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 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화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7%,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37%, 부정적인 평가가 50%였습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일지 배제하지 않고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1월 중의원에서 일본의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은 안보조사부의 산하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의 한 마을에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적어도 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미국 주도 연합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9일 시리아 라카 서쪽에 위치한 알마타브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 해병대가 라카 탈환 작전 지원을 위해 시리아 북부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해병 포병 부대의 이번 파병은 시리아 내 미군 재래식 전력 운용에서 중대한 확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또 라카에서 북서쪽으로 138km 떨어진 만비지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해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9일 파리에서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러시아에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과의 복잡한 구제금융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열흘간 나머지 견해차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디미트리스 차나코플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9일 협상의 주요 쟁점은 노동자들의 단체 임금 교섭권을 복원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2018년 중반 이후까지 긴축 조치를 연장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도발 중단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중국 외교부의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교역 금지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중국 기업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정남 사례에 대량 살상무기인 화학무기가 사용된 만큼 북한이 배후로 밝혀질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다고 국제형사재판소 자문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삼가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연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미한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앞서 8일 중국 양회 개최 관련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과 북한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에 비유하며 두 나라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과 큰 변화가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이동열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늘 관련 당사국들, 즉 미국과 한국, 북한의 냉정과 자제를 요구해왔다면서 기존의 중국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항상 쓰는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과 사태 악화를 촉진시키는 행동들은 자제해 주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 맥락인 것 같은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반도 안정, 한반도가 뭐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그 기조가 기본이 있고 그 기조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북한이지만은 거기에 맞닿는 한국이나 미국도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전혀 책임이 없지 않다.
한국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왕이 부장의 주장이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예전부터 서로 잘못이 있다는 양비론을 내세워 충돌되는 양쪽을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번 왕이 부장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저비용의 그런 안전을 통해서 중국이 어쨌든 성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고 또 그에 맞대응해서 뭐 한미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 양비론이죠. 다 잘못됐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장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병곤 박사는 이어 왕이 부장이 외교부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는 국가적 행사에서 튀는 발언보단 기존의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일부터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으며 오는 13일부터는 키리졸브 훈련도 진행됩니다. 올해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대거 전개됩니다. 칼빈슨호는 미한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오는 15일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이 러시아가 제출한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2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2로 이행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단 세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행 사항은 두 문단, 총 세 문장에 담겼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2325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 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연방정부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이 최종 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325가 채택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관련 결의 내용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국 법 집행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270호와 관련해서도 단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 2270호 이행에 관한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추가 보고서가 제출돼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두 장이 된 상태입니다.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대외교역과 수출통제, 무기확산, 해운, 항공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출한 2270호와 2325 이행보고서들은 이런 내용들이 생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유엔 사무국은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6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다양한 이행사항과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결의 2325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탈리아는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보류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2325에 근거해 북한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한 첫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 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탈리아 금융정보기관이 로마 주재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에게 핵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2325 조항에 의거해 이탈리아에서 수학 중인 5명의 북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과학대학원과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된 4명의 북한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의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과목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치품에 대한 금수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7개의 다이빙용 오리발 360유로어치를 적발해 압류했고 이 물품을 수출하려 했던 자국 국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도발 중단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방어 노력을 북한의 국제법 무시에 비교하지 말라면서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한 중국 외교부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도발 중단을 미북 대화의 선행 조건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With the aim of returning to credible and authentic negoti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과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제기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북한 모두 위기 해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주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의 방어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is is not, you know, what we're doing in terms of our defen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s in no way comparable to the blatant disregard that North Korea has shown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law.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이며 40년 동안 미한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2016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핵실험과 20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해 헤일리 대사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분명히 얘기했다며 북한의 행동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을 협상 상대로 간주하지 말고 훨씬 강력한 조치로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며 북한을 즉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호전적이 돼가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8일 미국 안보 전문 사이트인 워 온더 록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지난 30일 동안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영내를 벗어난 핵공격 능력을 개발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위협은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된 배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언제나 전략적이었고 김 씨 일가는 핵무기야말로 정권교체에 대항한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권보다 북한의 위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북한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북 협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미 서부의 강력한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증강함으로써 해상 기반 이지삼 탑재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 의회가 행정부와 협력해 현행 제재보다 더 효과적인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 등 북한과 거래하는 조직에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을 즉각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유입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맥 숀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숀베리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 진전을 미국 안보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내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르고 즉각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의 공약을 더욱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한국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배치를 시작한 사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중국과 미국은 특히 북한이 지역에 미치는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려 분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가 북한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스위프트는 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벨기에 당국이 최근 북한과 관련된 국제 상황과 유엔 안보리가 진행 중인 관련 논의에 따라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들의 스위프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 같은 벨기에 당국의 결정에 따라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중단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 3곳이 여전히 스위프트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스위프트 측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다며 유엔 제재법 위반이라는 점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미국산 컴퓨터 관련 품목을 수출한 중국 기업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수출과 관련해 중국 기업인 GTE 측에 문제 삼은 품목은 무선 공유기를 말하는 라우터와 초소형 연산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서버입니다. 서버는 전산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미 상무부는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GTE가 해당 품목들을 283회에 걸쳐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무소 통계를 집계한 결과 원산지를 불문하고 지난해 중국의 세 품목의 대북 수출액은 약 420만 달러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라우터 285만 달러, 마이크로프로세서 16만 달러, 서버 약 124만 달러치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이란이나 북한 같은 적대 국가나 제재 대상국에 미국산 부품과 장비,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미 상무부 수출 제한 규정은 제재 대상국이나 적성국에 미국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를 GTE와 비슷한 혐의로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휴대전화의 대북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휴대전화 수출 규모는 총 6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해관총소 통계는 해당 미국산 부품이 얼마나 중국에 들어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북 수출이 새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올 1월 중국으로부터 서버 약 24만 달러치, 라우터 약 20만 달러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74%와 54.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휴대전화 수입액도 1,500만 달러로 80% 폭증했습니다. 반면 지난 1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대중 수입은 없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이 금지 품목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과 생산에 쓸 수 있는 물자들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약칭 국제평화고시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수출입과 제공 또는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제조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번에 금지된 품목에는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될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소재와 합금, 또 합금된 소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 그리고 비행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구나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평화고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입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 continue to be profoundly alarmed by incoming reports of extremely severe violations.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들에 계속 크게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드 대표는 이런 상황이 빨리 바뀔 필요가 있다며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유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신설된 전문가 그룹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유엔 인권 체제와의 교류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북한인권 상황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동남아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면서 아세안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비 총피타본 동남아시아 기자연맹 설립자 겸 의장은 7일 싱가포르의 유력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에 북한이 동남아시아와의 친선을 모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태국의 명문대학인 줄랑콜란대학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쫑키타본 의장은 기고문에서 김정남 씨 암살을 계기로 20년 가깝게 아세안이 키워온 북한과의 친선과 신뢰관계가 산산조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수린 피추안 당시 외무장관이 북한을 처음으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초청하며 환대한 말을 상기했습니다. 피추안 당시 장관은 북한은 절대 고립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필요하며 아세안이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쫑키타본 의장은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계속됐지만 김정남 씨 암살을 계기로 북한과 아세안 관계, 아세안 회원국들과 북한과의 양자 관계 모두 급격히 냉각되고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남 씨 암살과 관련해 북한이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하고 동남아시아인들을 동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인 대응으로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아세안 사무총장 특별보좌역을 지낸 쫑키타본 의장은 북한 정권이 아세안과 회원국들과의 우위와 신뢰를 훼손한 만큼 아세안이 단기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이 요원들을 외교관과 사업가로 위장시켜 아세안 회원국들에서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하는 건 공개된 비밀인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아세안 시스템의 여러 허점을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불법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조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진지하게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후추핑 박사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아세안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태뿐 아니라 김정은의 변덕스러움 때문이라도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기타 고빈다사미 박사는 이 신문에 북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 합법 또는 불법 활동들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빈다사미 박사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부들의 경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1967년 설립된 아세안은 10개 회원국들이 모두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 대사관이 있고 브루나이와 필리핀을 제외한 8개 아세안 회원국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자문변호사인 말레이시아 법률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ICC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정남 살해에 대량 살상무기인 화학무기가 사용된 만큼 북한이 배후로 밝혀질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를 기소할 길이 열린다는 주장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 씨 피살에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말레이시아의 시바난단 니디아 난담 국제형사재판소 자문변호사가 밝혔습니다.
It's confirmed that it's a nerve gas which is classified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at would take a different complexion altogether.
니디아 난담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남 씨 살해 자체는 용의자 소환 등의 절차를 따르는 순전히 암살 사건 수사의 영역일 뿐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암살에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고려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could be something that may allow the UN Security Council or even the ICC to haul him up. If you can show that they were behind it.
리디언단 변호사는 국제 형사 재판소는 하위 관리를 기소하는 대신 항상 최종 책임자를 찾기 위해 명령 체계를 따라 올라간다며 결국 그런 지시를 내린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With the ICC, it always goes up the ladder. You find the person who's ultimately responsible. You don't actually go and charge the people at the bottom.
국제 형사 재판소는 특정 지도자가 암살 과정을 실제로 기획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 책임을 물린다는 설명입니다. 니디안 안단 변호사는 국제 형사 재판소의 사법권에 포함되는 혐의는 살해 자체가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에 포함되는 화학 무기 사용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남 씨 암살에 가담한 두 명의 여성 용의자의 형량과 관련해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말레이시아 형법 제302조에 따라 사형 외에 다른 판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offense they have been charged with, which is section 302 of our penal code. If they are found guilty, there is only one sentence, and that sentence is death.
하지만 장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용의자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디안 안단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내부로 신경작용제가 반입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파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말레이시아 내 북한 노동자 등 많은 북한인들의 추방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실용적인 지도자라고 일본의 북한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소자키 아스이토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드로 빌슨 센터 방문 연구원인 이소자키 교수는 8일 북한 정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소자키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관영 매체에 실린 연설문과 교시 등 90편의 글을 토대로 그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실용적인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I have found that the Workers' Party of Korea has become more centralized in state affairs. than it was under Kim Jong-il.
이소자키 교수는 관영 매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일 통치 때와 비교해 노동당이 더욱 중앙 집권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실용적이라고 보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소자키 교수는 또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려 신경을 쓰고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시도도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자키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간급 관리, 가족, 스포츠, 국제 추세, 인터넷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지도를 사전에 계획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전역에 예정에 없이 방문하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자키 교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일원지 근로자를 분석하고 있다며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과 국내용인 근로자 사이에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자키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한 뒤 제거된 리비아 가다피 정권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Kim Jong-un regime can be seen as not only being hindered by a headwind as a result of this influx of information.
이소자키 교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더욱 많이 유입되고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 김정은 정권의 악재라면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호재라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정권의 안정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lso important not to compare the later years of Kim Jong-il with the early years of Kim Jong-un.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은 김정은의 집권 초기와 김정일의 집권 후기를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40년 이상 연구한 칼린 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젊었을 때는 음주를 즐기는 무법자였다며 이들이 최고 지도자라는 직책에 걸맞게 성숙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또 북한 정권은 악재 또한 악용해서 오히려 체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한 뒤 최근 인터넷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의 행방이 묘연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한솔이 아버지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남의 암살 배경에 이복 동생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8일 한국 주재 일본 특파원들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9일 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그 배경에 지도자로서 정통성을 확립하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교적 영향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복형인 김정남은 장기 집권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김정남이 해외 언론의 취재에 응해 북한 내에서도 존재가 알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김 위원장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특히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김 위원장의 희생양, 제거 대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김한솔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며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한솔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24일 만인 8일 KHS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내 자신을 김일성 가문의 일원이고 아버지가 며칠 전에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은 천리만 민방위라는 이름의 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한솔 가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김한솔이 나온 동영상을 게시한 천리만 민방위라는 단체의 실체나 김한솔의 소재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한솔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느냐는 질문엔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한솔이 유럽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유럽이 아무래도 동남아나 중국보다는 보안 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정남도 지난 2012년 유럽 국가로 망명을 타진한 적이 있었다며 김한솔도 유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에 김한솔이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또 보스니아에도 유학을 했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유럽에서 보냈기 때문에 다른 어디보다 유럽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한과의 관계가 뭐 한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기 때문에 김한솔과 그의 가족이 유럽을 선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 박사는 천리마 민방위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김한솔 가족의 피신에 도움을 준 한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김한솔 가족이 네덜란드로 향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작업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보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관련 뉴스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의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국채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7개월 동안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모두 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사회문화와 경제 조치로 한류 확산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비롯해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 화장품 통관 절차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복을 하면서 전면적인 보복이 아니라 내부적 갈등을 유도하는, 저는 그런 식의 지금 중국이 보복을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 한국이 내부적인 분열이 확대돼서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지, 얘네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취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 기업들도 피해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전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지난달 말 한국 롯데그룹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계약 이후 더욱 노골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영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이 북핵 문제 방치와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의 무력화, 서해 불법어업 활동 묵인과 같은 외교 안보적인 대응 조치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마 좀 보복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익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를 뭐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북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표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외교 군사 정치적인 수단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힘들게 하겠죠. 한국을 계속.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해도 아 나는 모를 일이라는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015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최상의 관계를 과시한 한중 관계가 지난해 급속히 냉각된 것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중국의 경우 사드의 한국 배치 자체를 자국 국익에 대한 현실적인 이익 침해를 넘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올해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경우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국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가 북한 억지용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한국이 사실상 편입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미중 사이의 전략적 불신에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사드 배치 자체에서 오는 전략적인 손실도 있지만은 이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사실상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영내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장의 파고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찾아 사드 연내 배치를 추진하고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사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올해 처음 발간한 아태 안보협력정책백서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영 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무력화가 목표인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한미일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할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중방어선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미국의 영내 군사안보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부가 연구실장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원칙 있는 입장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국이 섭섭해하는 사안인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한중관계를 배려하고 중국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중관계를 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지 사드 하나가 한중관계를 깨트리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상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조로 얘기를 펼쳐나가죠.
이와 함께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도 나서 한중, 미중 간 전략적 협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나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던 북한 어부 가운데 한 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동교통부 검사실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포 당시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어부 한 명에게 나홋과 지방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10월 15일 국동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어로 혐의로 북한 선박 대양 10호를 나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비대원들은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발포해 북한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러시아 해양경비대가 대양 10호를 인근 항구로 나포했고 러시아 국동교통부 수사국이 선원들을 조사한 뒤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홋카 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2월 17일 기소된 선원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늘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8도. 신유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6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7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10도로 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황해도도 내일 맑은 하늘, 오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1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1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사리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 1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3도입니다. 장지는 아침에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고요. 낮에는 2도. 풍산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9도. 웅기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지연은 아침과 낮 모두 영하권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에서 2.5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9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4시간 이상 회의 끝에 건강보험 법안을 찬성 31, 반대 2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도 18시간의 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6일 발표한 방안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건강보험 법안의 비용과 효과를 두고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국인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의회, 언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미국 USA Today 신문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5%가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4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6%,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55%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 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공화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37%,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37%, 부정적인 평가가 50%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워싱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를 위한 68개국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3월 22일과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SIL 거점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함께 자금과 무기, 전투원 보강을 차단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ISIL을 격퇴하기 위해 계속해서 외교적 지도력을 발휘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의 한 마을에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적어도 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 주도 연합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9일 시리아 라카 서쪽에 위치한 알마타브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 해병대가 라카 탈환 작전 지원을 위해 시리아 북부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해병 포병부대 이번 파병은 시리아 내 미군 재래식 전력 운용에서 중대한 확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또 라카에서 북서쪽으로 138km 떨어진 만비지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을 환영한 뒤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등 여러 급진 반군들과의 전투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같은 급진 시아파 단체들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와 같은 편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방법일지 배제하지 않고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 1월 중의원에서 일본의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